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그 도시를 불사르고 처자식을 약탈해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다윗이 시글락에 거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서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광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광야는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가야 하는, 그래서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갑작스런 날씨의 변화나 짐승의 위협,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광야는 마음이 상한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곳이 다윗에게 광야가 있었던 역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런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정신적으로는 사울의 추격 때문에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궁중생활 가운데서 조금씩 조금씩 무뎌져 있었던, 무너져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가면서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생활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광야에서 생활하던 다윗이 한 가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대신에 다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기는 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믿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또 다윗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광야 생활하는 것이 좀 미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 자신도 계속해서 도망치는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서는 이제 한 곳에 좀 정착하고 편안하게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다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아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올 때마다 다윗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 광야 땅은 위험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실수는 다윗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했었고요. 여호수아도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도 항상 이런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땅으로 떠날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에 머물던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 땅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서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갈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말씀을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을 향해 갈 때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항상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얼마나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입니까? 갈렙과 함께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보고할 때도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어떤 실수를 합니까? 여호수아서 9장 14절과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화친을 맺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거민이 거하는 땅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는 참으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이렇게 혼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혼란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데서 온 인류의 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면 그 작은 결정에서 커다란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지구에서 달을 향해 갈 때 0.1도만 다른 곳을 향해 출발해도 완전히 다른 곳에 도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선택의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갑자기 커다란 문제가 생기면 아마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일상의 작은 일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대로 결정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도 그 습관대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필요할 때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위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처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미 한번 블레셋 땅으로 다윗은 도망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 땅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미 한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가 실수한 걸 깨닫고 광야로 갔으면 이제는 안 들어갔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 600명을 데리고 또다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사람의 보호를 찾아 걸어가는 겁니다. 사울이 죽이려 했을 때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아, 그 같은 것이 내게 없다고, 그 같은 걸 달라고 그랬다가 이미 실패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묻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실수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억하지를 않고 계속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를 과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걸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윗이 일부러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너 광야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실까 봐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포기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미 알고 있는데 괜히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이 확신이 될까 봐서 아예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죠. 혹시 지금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광야에 있던 다윗의 마음이 정확하게 어땠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일이 점점 잘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다윗은 아기스 왕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주할 땅을 얻습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에 비하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끌려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끌고 가는 백부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출발을 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배를 출발시키게 되죠. 사도행전 27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출발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었단 말은 그렇게 출발시킨 게 너무 때가 잘 맞고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줘서 그 배가 출발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1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에 반대 방향으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데도 그의 선택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 항구에 도착하는데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요나도 그 땅을 향해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요나도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도 잠시 동안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그 문제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낭중지추란 말은 뭐냐면요,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어놓게 되면 그 송곳은 언젠가 주머니를 뚫고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능력도 그렇지만 사람의 잘못도 똑같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한순간에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 잘못된 선택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말이죠. 지금 다윗의 선택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말렉을 계속 공격하면서 블레셋 왕에게는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됩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이 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좀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다윗이 블레셋 땅을 선택했는데 이제는 자기의 조국이랑 싸움을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자기의 동족들과 싸우게 되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아 나는 싸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블레셋 왕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다윗은 처하게 된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할 수 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에 따른 결과에서 다윗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는 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죄는 점점 더 크게 우리를 옭아매게 되고 결국에는 그 죄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다윗을 건져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빼버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애굽 땅을 향해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사라를 되찾아올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역사하셔서 이삭과 그 가정을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이 점점 커져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고 세상에는 도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싸우는 대신에 이제 시글락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 땅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틈을 타서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했습니다. 시글락 성읍은 이미 다 불타버렸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을 보면 온 백성이 소리내서 울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갑자기 처자식이 사라졌는데 갑자기 성읍이 다 불타버렸는데 낙심이 되니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윗이 동굴로 피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나눴던 사람들이고요. 다윗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함께 어려움들을 다 겪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갖 생사고락을 다윗과 함께 겪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오랜 기간 동안 함께했던 동료들조차 한순간에 배신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다가오면 언제든 배신하는 것이 죄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윗을 따라서 몇 년간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 깨닫습니까? 배신당하고 나서 그때가 돼서야 깨닫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렇게 다 실패한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위기의 상황이 되고 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명예나 권력이, 수많은 나의 인맥들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 힘을 의지하고 살다가는 한순간에 그 힘들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해도 환경은 변해도 변치 않으시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 사실을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나 다윗이나 잘못한 행동을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울만 실수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때 사울이 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위기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바로 여기에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자리가 변해서 성공의 자리가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인터넷에서 바둑 경기를 중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신진서라는 선수랑요, 중국의 어떤 선수가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바둑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네 군데 안에 들어가면 따먹는다 이거 말고는 바둑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동안을 그 중계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중계 방송을 하는 중간에 그 승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수들이 한 수 한 수를 놓을 때마다 그 그래프가 요동을 치는 겁니다. 어떤 위치에 놓는가에 따라서 승률이 한순간에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재밌어서 한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의 삶도 우리의 삶도 그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그는 점점 실패하고 위기에 빠지기 시작했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는 그 한 수가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한 수 때문에 다윗은 다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점점 커다란 실패를 향해 가던 다윗은 멈춰서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추격하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은 이제 아말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아말렉을 추격하는 다윗에게 갑자기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힘이 들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말렉을 막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그냥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그냥 외면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사람을 도와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아말렉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죽어가는 애굽 사람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 한 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영화 그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의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화에는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실까? 아니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갑자기 아말렉이 짠 하고 등장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말렉을 만날 수 있는 아말렉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그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애굽 사람을 돕는 길이 아말렉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을 베풀었을 때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길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삶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기에도 너무 벅차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분주함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앞길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기에도 분주하기 때문에 이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 분주함 때문에 이웃을 돌아보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한 더 좋은 길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단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데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데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이 분주하십니까? 여러분, 가야 할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까? 무조건 빨리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